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튼튼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이 사는 동안에 자기의 원하는 것, 정말 자기가 소원하는 것만 일어나면 참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도 많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원함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태어난 배치, 뭐 부모라든지 나라라든지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또그 때의 어떤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하나도 자기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살리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정말 지으시고 살리신 바 돼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태어남 그리고 삶의 어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 플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좋고 싫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 뜻을 이루소서. 그것이 사실 우리의 마땅한 기도요 헌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그 나의 위치, 나의 배치, 나의 상황에 대해서 좋고 싫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아니면 이렇게 되지 말았으면 하는 우리의 그 요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을 갖고 오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막 어떤 그것을 겪지 않기 위해서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지적인 힘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의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사람은 살는 어떠한 힘이 없다 그러지만 우리 인간이 가진 우리 자체 내에서 나오는 그런 의욕이라는 건 사실 허망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의욕을 다 발휘해서 그 원하는 게다 되었다 그래도 우리는 결국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닌 것처럼 또 어느 날엔가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러한 그 문턱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고 그걸 피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가져온 거, 쌓아온 거, 뭐그 노력하고 의욕을 갖고 다 이루었다 한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 이루었든지 안 이루었든지 뭐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기쁘나 슬프나 뭐 행복하나 아니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내게 구원이 되지 아니하고 참 행복이 되지 아니하고 영원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 원래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는 반드시 갑니다. 그것이 이르든 빠르든 또 어떤 그 형태로 다가오든지는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다르고 다 각각 배치가 다른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태어났다라는 것이 반드시 과거에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선민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율법대로 행하며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아니 오히려 칭찬 들으면서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위치로 봐도 그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섬기는 자요, 나는 죄 없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그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그가 예수님을 몰라봤고, 그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내면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니까, 결국 그의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오직 하나님의 의 안에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고, 나는 복음의 능력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밧줄이고 길이지, 그 외에 내 의는 하나도 없다가 이제 그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처럼, 나는 사회적으로 이러한 사람이고 이거를 할수 있고 그리고 율법대로 잘 살았고 종교적으로도 경건하게 살았고 뭐 이러니까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사는지,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빛 앞에서 매일매일 내 죄를 들춰내며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내가 오늘도 살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의의가 없는 자라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나를 거룩한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자녀라 인쳐주셨으니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감격이요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러한 고백의 삶을 하는지는 우리 자신이 오늘 비춰보기 원해요. 나의 자랑은 주님이냐, 나냐? 나의 자부심은 나 자신이냐, 주님이냐? 내가 오늘도 잡고 있는 거는 내 의냐, 하나님의 의냐?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 거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항상 점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직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정말 자기 죄를 알게 되었고 자기의 참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자기가 보고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외모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거숭이 된 그러한 자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보게 된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 안에 임해 주심으로써 보게 된, 정말 눈을 뜨게 된 것이요, 귀가 열리게 된 것이니까 그것을 은혜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구원에 대하여 정말 은혜의 날이란 것을 그는 항상 고백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다. 내 의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야지만 살 수가 있다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를 믿는 정말 하나님을 좇는 그러한 삶,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예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삶,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헌신된 삶을 사는데 그가 겪는 것은 계속적인 오해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더 어려워졌다. 그전에는 없었던 그런 오해와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되니까 그는 예수 믿어서 망했다 같은 그런 걸로 볼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환난은 장차 내가 받을 하나님의 약속된 그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복음을 은혜로 받았으니까 복음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도 당연하다.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도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 예수님이 호산나하고 사람들이 막 추대하면 자기들도 으쓱거리고 예수님이 이 나라에서 왕이 되시 이 땅에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거기에서 정말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아니 천국에 가더라도 오른쪽 왼쪽에 앉았으면 하는 그러한 꿈까지도 꾸고 누가 높으냐를 자기들끼리 그 정말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거벗겨 매달릴 때 그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임함에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이 그 안에 임함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사실은 원했습니다. 그 전에도 원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죽으면 죽는데도 쫓아가고 고난당하면 고난당하는데도 쫓아가겠습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다 흩어졌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고백해요.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조금 바람만 불어도 조금만 뭐가 흔들려도 우리는 당황하고 어떻게 된 건지 우리수리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제일 먼저 의심하게 되는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버려요. 살 구멍 찾고 아니면은 피할 구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때 너희가 나를 부르라 근심 중에 부르라 내가 건지리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라. 숨을 곳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숨는 게 아니라 뭐 어디 숨을 곳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숨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것을 꿈꿨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데 환난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것도 연고 없이 그것이 예언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모르지만 자꾸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남한테 칭찬되고 머리 되고 꼬리가 안 되고 머리 되고 그런 것만 꿈꾸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결국은 붙잡혀서 재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항상 머리셨고, 항상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죄 없으셨고요. 우리가 몰라보고, 우리가 그분에게 그렇게 악행을 한 거지. 예수님은 단한 번도 우리의 그 뭐랄까, 외모적으로 보는 것처럼 패배자가 아니고, 실격자가 아니고, 그리고 열등감에, 상처에 가득 찬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거룩하시고, 위엄 있으신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분은 그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중보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활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 세상에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에 이 땅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역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할이 없다는 거는 가장 헛된 겁니다. 무의미한 거예요. 나의 존재는 높고 낮고 크고 작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역할이 상대방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옆에 사람들에게 소금 역할을 하는 하나님과의 화목제물 역할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자신의 존재,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이 그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썩지 말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또 그렇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좇지 아니하고 그리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그 영향력을 거기다 끼쳐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렇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을 쫓아라라고 얘기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누구에게도 하신 일이 없어요. 세상 것을 구하라 하신 일이 없고, 땅의 것을 구하라 하신 일이 없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 뭐랄까, 종처럼 끌려다니시거나, 패배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짓밟힘을 당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사람들에게 짓밟힌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뭐 힘이 부족해서 아니면 내 죄가 더 커서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하나님 앞에 치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죄의 열매는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겪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길 잃은 양이 길을 몰라서 헤맬 때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알고 뛰쳐나가는 거하고 모르고 길 잃어버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길 잃은 양이라는 건 길을 모르는 거고 탕자는 뭐예요? 돌아올 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찬송의 대상자였어요. 경배의 대상자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찬송의 대상자인지, 감사의 대상자인지, 정말 높임을 받으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실 오직 유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굉장한 것으로서 그 누려지는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물에 빠져서 그 지푸라기를 잡듯이 잡는 그런 지푸라기 존재로밖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뭔가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자기 어려움이 해결이 됐다 그래도 우리 지푸라기 잡아두는 일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또 어려우면 그냥 지푸라기 잡듯이 또 주여주여 하는 거고. 그러나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지푸라기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지으신 이유, 나를 살리시는 이유,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실체인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후에는 그의 눈이 띄어지고 그의 귀가 열린 후에는 그는 본 것은 자기 죄요. 그리고 고백한 것은 자기의 비천함이지만 그러나 그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대로 산다고 열심히 살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자기 자신으로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을 만큼 율법을 다잘 지키고 살았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회칠이라 그러시고 위선이라 그러시고 그러나 너의 내면은 하면서 비추신 거예요. 그는 그 전에는 정말 소경된 자로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거 보이지 않았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 죄 짓는 건 당연합니다. 애기가 애기 짓 하는 거 당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안에 예수님 계시다 하면서 우리가 육으로 좇아 살면은 이게 헷갈리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가 참으로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길래 지금 바울이 찬송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케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모든 이에게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하고도요,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쭉 보고 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애가 말안 듣고 잘못했다 그래도 애가 지금 막 공경에 처하면 우선 그 아이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배부를 만하니까, 발뻗을 만하니까, 좀 숨쉴 만하니까 어떡하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또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인간의 어떠한 성정이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지금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 우리는 뭐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만월이 여기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받아준다고 해서 계속 죄짓고 계속 나쁜 짓 하고 부모 속을 새기는 자식은 뭐예요? 불효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뭘 가슴 아파하시고 뭐를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면 반드시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를 기쁘게 해주고 그를 아프지 않게 해주기 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사랑하는 자로서의 당연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가 아니라 용서를 안 해주셔서 뭐 지옥 갈까 봐 겁나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걱정하건 나 때문에 뭐라 그럴까 마음 아프지 않고 나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나로 인해서 기쁨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한 내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는 거예요. 물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할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거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면 꼭 무슨 하나님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라면은 내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벌써 삐지는 거예요. 뭔가가 하나님한테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가? 그렇게 살아야 변하지 않는 평강을 갖고,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고,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즐겁고, 그래야 건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게 원하고 아프지 않게 원하고 우리가 맨날 속상하고 불안하고 우리가 힘들게 짐지고 살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부유하게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도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 자식의 행복을 원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먹어라 하는 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해라 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그 아이가 건강하고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의 판단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환난 때 위로하시는 자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그 원하지 않는 일들, 그걸 우리는 환난이라고도 얘기하고 고통이라 괴로움이다 정말 어려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아무도 가지 않기 원합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없기를 원해요. 그런데 보면은 물 속에서 건지시고 불 속에서 건지시고 사막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그리고 골짜기를 평지되게 하시고 구분기를 곧게 하시고 환란에서 건지신다. 그럼 우리는 그 속에 다 가는 거예요. 간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그 걸음걸이에 걸음걸음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것이 그냥 엄습해 오는 거예요. 사계절이 여러 날씨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 오듯이 원하든 안 원하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통으로도 느끼고 슬픔으로도 느끼고 아픔으로도 느끼고 짐으로도 느끼고 답답함으로도 느끼고 불안함으로도 느끼고 아니 또 즐거움이나 기쁨으로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왔다 가요. 그리고 또 와요. 계속 오고 있고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늘 피난처시요. 그리고 우리들의 반석이요. 그리고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모른 척 하시는 일이 없고 우리 환난 때 위로하시는 이라.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을 저의 것으로 누리고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는요.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때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데 누군가가 내 죽음을 기뻐한다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이 어떠세요? 그래도 우리가 만약 지금은 100살 넘은 사람이 참 많대요. 그래도 하여튼 100살 살았으면 장수했다고 합니다. 이제 죽어도 되는 사람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100살이 됐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돼 하는 사람 없대요. 인간은 얼만큼 살았으니까 난 이제 죽어도 되라는 거 말은 해도, 생각은 해도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마음은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10살이나 20살이나 50이나 60이나 8, 90이나 마음은 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삶에 대해서 느끼는 거,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려우면 죽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어려운 걸 피하고 싶다는 그러한 다른 표현인 것뿐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 바울이 보면은 나중에 살 소망이, 마음에 살 소망이 없어졌다. 그러면 무슨 죄를 져서 사형언도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살 소망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마음으로 절망했다지요. 살 계산이 서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상황에 많이 있지요. 지금 아버지가 호스피스로 집에 돌아오신 지 이제 두 달이 넘었습니다. 그럼 두달 동안 병원에서도 손 떼고 죽는다 하는 거를 앞에 놓고 죽어가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삶 같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아버지를 이제 보내는 일만 하는 것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두 달이라는 삶은 아기가 태어나서의 두 달이나 아버지가 누워서의 두 달이나 똑같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그냥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삶인가? 아니면 오늘도 주의 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주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 사는 날인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 좀더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삶의 의미는, 아니, 그 3년 좀그 공생애의 의미는 전 인류에게 영원토록 지금 뭐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한 토막이 다른 사람의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가. 저는 이번에 엄마, 아버지 이렇게 뵈면서 우리들의 자신의 정말 태어나서 자라면서 예수 믿어서 살면서의 여러 가지 상황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나를 우리는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증거가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증거해야 될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죽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죽음의 선고를 받고 죽어갈 때 정말 모든 사람이 죽어갈 거고 또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는 하루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냐, 사형수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형의 날을 그 기다리냐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죽어가는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살리신다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다. 내게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이것이 자손들에게, 이것이 이웃들에게,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지금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내고 계신 거예요. 우린 지금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다만 그냥 하루하루 죽음의 그 날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아버지를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임재함으로써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육체도 곱이 곱이 넘겨서, 그리고 정말 그 통증에 어깨 붙들어 주시고 한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처럼 내가 환난 때에 이 받는 위로가 너희들을 위한 거라 얘기해. 우리들이 병석에 누워서도,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붙들어 주실 것이고 모든 그살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부모가 어린 자녀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를 키우신다 하셨고요. 과부의 남편 되신 하나님은 남편이 버려도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족 없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아무 능력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되시고 그의 남편 되시고 그의 하나님 되셔서 그를 반드시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돌봐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돌보는 자를 우리도 돌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내배 채우고 나 하나 편안하고 나 하나 정말 잘 죽는다. 잘 죽는 게 뭐가 잘 죽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나는 죽어가니까 아무 여유가 없어. 아무 다른 거, 뭐, 생각 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지금 약하더라도, 어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병들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이 죽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아멘.
제 삶에 정말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제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익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내온 그 삶이 결국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것이 되고, 위로도 별거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님 계셔, 거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거기도 하늘 문이 열려 있고, 거기도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살리우신가, 거기서 걱정할 거 없고, 거기서 우리가 뭐 이렇게 위축될 거 없고, 거기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신방이요, 거기가 천국이야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것을 제가 맛봤으니까 얘기해 줄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병상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맨날 정말 돌아눕기도 어렵게 탈진해서 깜빡거릴 때가 많았으니까, 그 안에서 내 육체는 안 움직여도 내 정신이 있는 한 정말 하나님하고 훨씬 더 깊게, 훨씬 더그 나눔을 할 수가 있고, 사랑의 고백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빤하게 내가 일어나면 그거를 뭐 메시지로 나누고 또 글로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같이 체험하게 하시는 거를 연태 쭉 봤습니다. 제가 요새 엄마 아버지를 그렇게 함께 쭉그 병상을 지키면서, 내가 환자였을 때, 내가 꼼짝 못했을 때에 느꼈던 그런 것들, 그것은 내가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엄마도 아버지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심을 저 믿어요. 믿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뭐야? 그 당시에는 슬픔이고 아픔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련을 허락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 속에 이 순간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기 낳아서 키우고, 또 손주들 해상관하고, 또 결혼한 자녀들, 그리고 지체들, 뭐 이렇게 해서 쭉 하는 그런 많은 사람을, 왜 내가 자녀 삼고 키우는 일들을 많이 연습했어요, 연태까지 삶 속에. 근데 이제 이렇게 뭘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하직하고 보내는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놓은 것은, 또 그것이 말하자면 그 누군가에게 위로로, 그것이 그 누군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하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해요. 사실은 체력으로 얘기하면 엄마 아버지보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 할 정도의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유 없는 징계 안 하시고, 이유 없는 그 무엇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들의 삶에 지금 있는 것들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장님이어야지만 아는 장님의 고통이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장님을 이끌어주는 거는 눈뜬 사람이어야지 이끌어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또그 사정을 알아주고 나눠줘야 되는 거는 또그 상황을 겪은 사람만이 아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과부사정, 과부만 안다고. 근데 다윗도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는 그릇 행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요, 그릇 행하는 줄 모르고 그릇 간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보면 자기들이 가는 것이 옳아 하고서 막 가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지 않으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생각을 갖고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말이 안 통하는 거지요. 왜? 각각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공중에도 들에도 바닷속에도 뭐 크고 작고 별별 색깔 별별 모습으로 그 생명체들을 지으시고 살리실 때 뭐가 일반적이고 뭐가 정상이라는 거를 누구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모습 그대로가 정상이고 그 모습 그대로가 뭐 옳은 거거든요. 그건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지체의 몫이 다 다른데, 하나님의 살리심의 모습이 다 다른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사는 생명의 법칙은 같지만, 그러나 그분이 각각 하시는 일이 다른데, 우리가 자녀가 맺히던 그 자녀에게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그러한 것을 허락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왜 세상 사람을 내 식으로 다 몰고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객관적으로는 그 얘기 이해합니다. 저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을 율법학자, 무슨 바리새인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싶어서 어려서부터 훈련시켰어요. 하루에 몇 번씩 가정예배를 빼니었고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아침에 학교 갈때 기도하고 잘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서로 뭐 애들이 싸우든지 뭐 하든지 그걸 다 하나님 방식으로 풀으려고 서로 용서하게 하고 정말 그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키우는데 온갖 정력과 지혜와 모든 걸다 쏟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치만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익히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그 정말 나오는 자기의 정력과 욕심에 이끌려 가는 거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막을 수가 없고 내가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아무리 겉으로 위장되어도 그 내면을 어떻게 할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 칠수 있는 그러한 아이를 원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에게 이제 손을 떼라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아이들을 키울게. 내가 그 아이들을 아버지 되어서 인도하니까. 이제 내가 선생님 노릇하고 내가 그 아이들을 하나님한테 붙이려고 그 애쓰던 그런 거를 이제 무릎 꿇음으로, 아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날부터 애들이 훨씬 더 훌륭해지고 훨씬 더 정말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잘안 되고 삐걱삐걱하던 것들이 그냥 내면에서부터 확 되면은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안 되는 거 속에 감춘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도 네가 나를 믿을래?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도 살리는데 내가 그 아이들의 하나님 되어서 아버지 되어서 내가 그 아이들을 반드시 구원하고 살린다. 네가 그걸 믿을래? 이런 상황에서도 믿을래? 저런 상황에서도 믿을래? 하는 거예요. 그건 믿겠습니다밖에 못하지만 또그 대신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으로서 주님으로 그분이 이끄심에 나는 한발 뒤로 가야 되니까. 나는 그렇게 아이들을 이제 내가 훈련하고 내가 예배시키고 내가 뭐 해든 거를 다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정말 손발이 다 묶여버렸어요. 그래도 아직도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걸 증거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주고 계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는 볼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금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너무나 엉망이라도 자비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에 대해서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이 살 소망이 이런 없어졌을 때 그는 두리번거리지 아니하고 다른 데를 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 살 소망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놓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믿다가 살 소망이 없어진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살 소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서 가는데도 살 소망이 없어지는 그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도 그는 주님을 바랐고, 그래도 주님에게 피했어요. 다윗도 그렇게 했고, 오히려 고난당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버렸고, 자기의 가진 것을 버렸고, 자기의 의심을 버렸고, 자기의 두리번거림을 버렸고, 자기의 가졌던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응? 우리가 돈을 갖고 있으면 자꾸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요. 힘이 있으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부터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이살 소망이 없어진 그 자리에는 그 누구도 함께 할수 없는 자리입니다. 다 각기 서는 자리예요. 각기밖에 못 서요. 나 혼자 서야 하는 그 자리. 왜? 우리 숨 쉬는 거는 나 혼자 숨 쉬거든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는, 산다는 거는 나라는 한 사람에게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소망이 끊어버렸다는 거는 내가 살수 있는 모든 계산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뭐를 기대서, 무슨 방법을 써서, 뭔가 어떻게 해서의 그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 안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울이 받은 것만 아니라 그 바울이 받고 바울 하나 살면은 그것도 물론 감사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목적이 바울도 살아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환난을 당한 너희들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당한 환난도 그 누군가를 위한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나 하나 잘 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 하나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 잘 사는 거라면 예수 믿자마자부터 이 땅에서 그냥 가버리면 돼요. 그리고서 이 세상에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은 후부터 사는 그 삶은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이 세상을 위해서예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물론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나 그 형제와 이웃이 번지면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자녀들을, 복음을 지금 보내시니까, 펼치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은 형제들이요, 이웃이지만, 그한 사람이 나 하나 아니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니까, 결국 그것이 온 세계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뭘로? 위로로.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는 굉장히 그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슬픔 중에 필요한 거예요. 애통한 자에게 필요한 건데, 실제로 믿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은, 위로를 어려울 때 받는 사람이 있고요, 위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를 거절할 때는 하나님한테 삐진 거예요. 입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마음 문을 닫으면 위로를 거절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사람은 말로만 위로해도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들을 붙들고 위로받기 위해서 막 쫓아다녀요. 치유 집회 가보면은 마음 아프다 하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말 치유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쫓아다닙니다. 아픈 사람들이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막 해도 근데 결국 치유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가 만나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위로를 하고 하나님의 그 통로가 돼서 위로를 해도 계속적으로 위로가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붙드심이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살리우심이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필요한데 이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성령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잠시 도구를 쓸수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을 살린다라고 말할 수 없고 저 사람을 위로해서 내가 저 사람 대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나의 삶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된 것처럼 너희의 삶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 이거는 위로받기 위해서 고통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거를 떼어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의미 없는 징계가 없듯이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 있어도 그것은 의미 없는 게 없어요. 불 속에 들어가도 그불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물 속에 들어가도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 만날 거고 죽음의 골짜기에도 눈물의 골짜기에도 그것이 푸른 초장이요. 그것이 하나 정말 쉴 만한 시냇가인 그 하나님의 품을 만날 거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위로를 얻어요. 말씀은 있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협박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습게 여기거나 만월히 여기면 죄를 져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가 돼요. 아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죄를 져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 우리가 죄를 졌다 그래도 사랑이 변치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죄를 져도 사랑한다는 거가 계속 죄를 져도 괜찮다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내 부모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자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죄 짓겠어요. 내 안에서, 내 앞에서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내 부모가 대신 그 죗값으로 손가락 하나하나를 자르는 거다 생각하면, 뼈 마디마디를 자르는 거라 생각할 때 우리가, 뭐, 내가 아픈 거 엄마가 아프지. 내가 아프는 아빠가 아프지. 하고 우리가 계속 하겠느냐, 얘기해. 우리는 죗값을 치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내가 안 치르는 거지, 예수님이 치르시는 거.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타협 못 하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마음은 원의로 돼. 우리가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 고백을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환난 속에서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절망할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근데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냐고 실망하는 일이 없다. 나를 바라라.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스스로 못하니까. 왜 바라라 그랬냐면, 우리가 세상 어디를 바라봐도 그 사람들이 해결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 것을 구하라 그랬냐면, 땅의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아무리 잡아봐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지 않냐고, 삶이 되지 않으니까. 저번에 어떤 사람이 팔순 잔치에 갔다 왔는데, 참 너무나 좋아 보였다고, 부부가 그렇게 오래 같이 살고 팔순 잔치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이제 그런 글을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85세가 되고 90세가 돼서 이제 병석에 누워서 죽게 됐을 때는, 저희 부모님들이 지금 60년 같이 부부 생활하는데 아마 거의 헤어진 때가 거의 없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출장을 한달 갔다 온 그것밖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피난 갔을 때, 6.25때 조금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60년을 하루같이 거의 그냥 같은 방에 같이 쭉 생활해 오신 엄마 아버지세요. 그 엄마가 지금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서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안 된다 하는 그 속에서, 물론 천국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라 믿지만, 나와 떨어진다는 그러한 그 어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머리하고 마음하고 따르던다 그럴까, 머릿속에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외로움 있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엄마가 너무 그냥 애절해서 아버지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쓰다듬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거를 보면은, 정말 일찍 이렇게 헤어져서 또 헤어지는 연습을 해서 홀로 서기를 빨리 연습한 게 오히려 좋았을래나, 그게 더 나을래나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지금 팔순이 돼서 팔순잔치 잘해서 참 모두에게 부러움을 받는다 그래도, 아니 엄마 아버지가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뭐 아버지 쓰러지기 전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부셨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이제 쓰러지고 병석에 가서 이제 회복이 안 된다 할 때, 그 느끼는 그런 많은 슬픔이나 그런 거를 볼 때, 인생은 결국은 그거를 겪는 게 아니에요. 남이 볼때 팔순까지 살았으니까 그순 잔치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다복해 보이지만, 그만큼 또 겪는 것도 아픔이 크고, 정말 알고 살아왔는데 반드시 한 사람 죽는 거, 우리 같이 못 죽고 같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게 몸이 다르고 하다는 거 아는데도 준비되지 못하고 항상 당황함인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옆에서 봐요. 우린 앞으로 우리의 삶, 삶을 준비한다는 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도 됩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실체가 있기를 원해요.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진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삶에 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괜찮아요, 괜찮아요 위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살 소망이 마음에서 끊어질 때, 아버지가 정말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삶, 그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다 이제 그러한 자리에 가는데, 아버지가 며칠 전에 자꾸 지금 그 혼자 병원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신데, 엄마 아버지 하고 같이 주무시던 그 방으로 자꾸 옮기고 싶어 하셔요. 아버지 글로 가면요, 지금 아버지를 치료하기도 나쁘고, 아버지 거기 가시면 아버지가 불편하시고, 엄마가 24시간 아버지 보고 있는 거 엄마도 힘드시고, 이제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래. 그래서 내가, 아버지 왜 엄마 손을 붙, 그리고 엄마 손을 붙들고 자꾸 그 방으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왜 자꾸 엄마 손을 붙들고 가자 그래요? 예수님 손 붙들고 가야지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 손논줄 아냐? 안, 그러니까 예수님 손안 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상 더안 하고 아버지를 부축해서 그 아버지 방으로 모셔갔어요. 아버지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치료 시간이 금방 돼서 다시 이제 그 병상으로 저기 병원 침대로 옮기셨는데 그 자리에 가서 한번 누워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머리가 말씀으로 안다 그래도 우리의 감정이 쫓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자연이 된다면 믿음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 없어요. 우리의 위로는 왜 필요하냐? 환난을 겪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끊기면 우리는 당황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미리 알고 있어도 당황하고,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도 아픈 건 아픈 거고,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붙어 있던 게 떨어질 때그 떨어지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 긍휼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부르시며 언제든지 걱정하지 말라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며,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십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러세요. 그것에 마음문을 닫지 마세요. 내 상황이 더 크고, 내 절망이 더 크고, 내 아픔이 더 커서, 그거를 거절하지 마세요. 그럼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겪는 것보다 장차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그것이 참이고 그것이 더큰 것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겪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서 이것이 내죄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아무 의미도 없이 내가 괜히 겪는 게 아니라는 얘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주 귀한 파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번에 엄마 아버지 간병하고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남편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겪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그 다음에 살아남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속에서 지금 제가 매일 하고 있는 얘기가, 그리고 또 뭔가 글이라도 남기고 뭐라도 한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또 위로가 되고 또 어떠한 나눔이 되겠구나.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를 통로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누군가도 살리고 그 누군가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 겪는 거 이거 싫다 좋다만 하고, 이거 나 어떻게 사나 마나, 그거 아니에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요.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정말 이런 특히 어려운 일들,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들, 우리가 환란이라고 정말 살 소망까지 마음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런 외로움, 그런 슬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귀 기울여 주님을 귀 기울이고, 왜? 하나님이 그 상황에 놓은 거는 딴거 아니래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고난당한 것이 유익했나? 자기 힘, 자기 가진 재물, 자기 신하들, 뭐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왕, 그런 모든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아야 됨을 그가 그걸 통해서 익히는 거예요. 왕이라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죄인 거예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잘했어도 많은 찬양을 했어도 그래서 슬쩍 봐주는 거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가까이 갈수록 정말 자기의 내면적인 죄, 늘내 앞에 있는 죄, 머리카락 숫자보다 많은 죄, 아침에 봐도 있고 밤에 봐도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사는 위로함 속에 사는 그러한 삶을 익혔기 때문에 그는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찬양은 감옥에 안 들어가서도 아니고 오해 안 받아서도 아니고 아픔을 겪지 않고 환난을 겪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함께 하셨고 거기에서 위로하셨고 거기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껏도 건져 주셨고 앞으로도 건져 주시기를 그를 의지해서 바란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만 우리를 구경하는 사람들로 놔두지 마세요. 그들로 하여금 함께 간구함으로써 더불어 누리는 자를 되게 하세요. 저는 남에게 기도 부탁을 잘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기도 부탁을 하지요. 근데 저는 어린 사람이고 제가 어디를 강의를 가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라도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안수해 달라고 그러고 해 달라고 해요. 왜 기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지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항상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왜? 그럼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이 그들의 동일한 사역이 되도록 바울에게 역사하심이 그들에게도 같이 누려지고 그들에게도 같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딴 사람 기도 필요 없어. 성령이 기도해 주시니까 딴 사람 기도 필요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분명히 성령의 기도지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필요한 건 성령님의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은 왜 간구해 달라 그러냐? 그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동참하고 더불어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 하나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하셨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이 믿음으로 살도록 바울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하게 그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 그 바울의 삶 속에서 그런 열매가 일어났을 때그 기도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통증이 없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여러 군데가 암 말기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욕창이 생기고 그리고 그 복수가 차고 많은 통증에 시달려야 되는 그러한 지금 땐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그렇지 않다. 그냥 간호원이나 의사는 참 기적이다. 참 럭키다. 참 이상하다. 그냥 참 그렇게 얘기하지만 기도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아버지를 기적으로 붙들고 계시고 살리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 혼자 서실 수도 없고 너무나 앙상해진 다리로 내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아버지가 설라 그래도 서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통증이 없도록 아버지의 마음이 평강하도록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와 대화할 수, 의식을 갖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게 우리의 감사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불평이고 그것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하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부서지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낄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위로받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쁘고, 그 문제가 해결된 그것보다도 더 좋은 그러한 하늘의 능력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얼굴에 모든 시름이 가시고, 모든 절망이 가시고, 그리고 참 소망이 잃고, 기쁨이 잃고, 거기에 감사가 잃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느니.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기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소망의 주님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루에 괴로움이 족하고, 70, 80 살아야 수고함과 슬픔뿐이라 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푸른 초장 쉴만한 시냇가에 안식하게 하시며 참 소망을 갖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릇들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스스로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가진 거 하나님 앞에 합한 거 하나도 없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하시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